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교회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교회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예.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0절로 14절 말씀만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7년 전에 구이동 68평에서 이렇게 1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2년여 동안에 우리 손영수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교회 작은 시작이 구이동을 지나서 자양동으로 길동으로 또 그러면서 5년 전에 드디어 이렇게 강남의 도곡동에 자리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인도하실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 창립 17주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아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친구도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확인하면서 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가야 할 길에 17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들 앞에 있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보는 데서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무슨 구원을 봐요. 근데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인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salvation이 아니고 you will see the deliverance예요. deliverance라고 하는 것은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아니라 너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Will bring today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맞지요? 맞지요? 17년 동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그분이에요. 그럼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도 내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는 손길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끌고 가실 분도 그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홍해가 출렁이는 물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애굽 땅에서 있는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는 이건 기가 막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문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의 학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학대를 하고 있고 노역을 더 가중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거고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붙잡고 있는 바로는 기부합 손을 들 것이다. 항복할 거다. 그리고 너는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바로가 항복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 땅에서 벗어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청산됐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구원은 셀베이션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치하고 계신지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치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터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대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히 그냥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낮에 견디지를 못해요. 불기둥 밖으로 밤에 나갔다 추위에 이기지를 못해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밑에 있어야 되고 밤에는 불기둥 밑에 있어야만이 보호받습니다.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키마 돌보마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완벽한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3장 22절에 분명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시작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키시다는데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 바로가 어떻게 할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시작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어디에 칠 건지도 누가 지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증인들이 김현민 장로님, 김장철 장로님 뭐 여러분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잘 보세요.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한 것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길동에 건물을 사가지고 갈 때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할 때 제목을 뭐라고 했나 기억하실 겁니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계속 기도하다가 아 우리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 특별 기도 주제.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구름 따라가냐 추풍령 고개를 넘니 뭐니 막 전부 다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제가 설명했어요. 성막은 구름이 위에서 뭉게 발행하면 짐을 싸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면 되고 구름이 딱 스탑하면 그곳이 성막 칠 자리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닌 건 믿지요? 오늘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건 맞지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 걔네들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갔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바로가 뒤쫓아갈 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는 240만, 장정으로만 60만. 지금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지금 600기갑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병들과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숫자는 기록이 안 됐는데 60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장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온 군대가 몰려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자, 분명히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코나에 몰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언약 붙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줄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홍해는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를 보고 문제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홍해가 왜 문제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문제만 보는 거라. 아니에요. 절대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닌 줄 확신해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올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럼 이렇게 약속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리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면 담대히 그냥 나가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착각하는 성도들 보세요. 착각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보다 더한 문제가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나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니? 바로왕 밑에 고깃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하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믿음의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내시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게 홍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지금 바로의 군사들한테 잡히면 또 끌려가야 되는 상황.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불신앙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세의 말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13절, 14절은 평생 붙잡고 모세가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늘 좋은 교회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을 15절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나 안 믿니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너 지금 기도하기는 뭘 기도하니? 이미 약속한 말씀 붙잡고 그냥 명령해라. 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15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재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안 믿는 우리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내가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던져라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시작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미 약속했는데 백성들도 잘 안 믿고 모세도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내게 왜 부르짖니?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시작. 저는 서울에 목회하러 올라올 생각 없었어요. 포항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서울 와서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손 권사님 만나갖고 집에서 목요일마다 와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모여서 비디오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힘이 합쳐지니까 교회를 세우게 했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소개했어요. 그런데 또 소개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또 몇 개월 지나다가 또 소개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또 틀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1년 반 넘어서 또 한 분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또 그분이 또 안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송 권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포항 내려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 할 말 그대로 할게요. 미쳤냐? 그럽니다. 어떻게 포항을 버리고 가네요. 그런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일본 들어가면서 우리 유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이래서 서울에 개척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뭘 고민하냐. 방법 안 썼으면 포항도 하고 서울도 해라 그럽디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두 군데 못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갑자기 포항에 제 후임으로 올 목사님 세워놓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17년 동안 제가 목회가 힘들다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제 목회에 회방꾼 한 명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하여 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데 도울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성도들을 만난 게 제 목회에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줄 믿어요. 그때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복음 전하자. 그리고 진짜 제자 세워서 내 다음에 더 큰 목회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거 하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늘 좋은 교회는 김환식 목사의 아방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홍이 앞에 누가 와 계시는지 19절 20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벌써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계신 거예요. 20절 보니까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광명에 이르지 못한 줄 믿습니다. 흑암이 어떻게 광명의 빛 가운데 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과 어떤 결과냐? 언약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언약 없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홍해의 수장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통과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진 홍해가 물에 합하여 큰 돌멩이가 떠내려가듯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은 돌이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백성 가는 길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로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건 전설의 오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홍해 같은 험난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홍해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지요? 믿음 있지요? 그럼 오늘 두 가지 믿음만 가지세요.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야 인간은 행복한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로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원죄도 끝납니다. 자범죄도 끝납니다. 자범죄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갑니다. 그 문제도 끝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마귀 손에서 건진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으래요. 한 4주 전에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40년 가까이 하셨어요. 4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제 방에 저한테 서류 받으러 왔다가 아 이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아 구원하신대.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대번에 그랬어요. 열심히 믿지 말라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네가 죽어야 할 대신 보낼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내가 보낸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페이퍼 두 장에 정리해 드렸어요. 영접하시고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 아들한테 이걸 말해 주려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떠 있는 메시지 다운받아서 보내주고 요즘 계속 메시지 보내드려요. 지금 군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 줄 몰라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요. 죄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덩어리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잖아요. 생활도 정신도 날마다 마귀 손에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육신도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육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클리어하게 될 줄 믿어요. 완벽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갖고 가시면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믿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자? 약속으로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떨어져서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대통령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줄 믿어요.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 낙심, 불평,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자? 약속으로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약속입니다.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하마.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마.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임마누엘로 함께하마.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소원인 줄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마.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안 믿어도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뭘로 붙잡자?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끝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결단이 잘 되냐? 안 돼요. 믿음의 결단하세요 하면 아멘 해놓고는 실체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비밀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기를 소원하지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큰일 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늘 예배의 삶이 누려져야 돼요. 그 삶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보니까 안나 크린틴이라고 하는 20살 먹은 자매가 목소리가 막 기가 막혀요. 근데 미국의 갓 탤런트에 심사위원 4명이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붕 뜨기 시작했어요. 뜨기 시작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을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렇게 뜨고 1년 만에 이 아이의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할렐루야로 등극했다가 Crazy for You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미칩니다. 나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교회 다녀요. 십자가 메고 찬양해요. 근데 얼굴이 악한 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라. 아, 진짜 내가 영어만 제대로 한다면 그 아이 메일로 그 아이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정말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건 맞지요? 차고 넘쳐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달라지려고 마음은 먹는데 안 돼요. 왜? 예배에 집중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돼요.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또 말씀이 내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요. 믿음에 그러면 말씀이 담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문제를 만나도 아, 문제 아니구나. 사건을 만나도 저건 사건이 아니구나. 위기를 만나고 환경은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구나.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현장 중에 현장. 세상이 아니에요. 홍해가 지금 현장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현장. 내 자신입니다. 그럼 내 자신에게 진짜 집중해 보세요.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홍해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행할 걸 믿고 결단하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경 만나도 한계가 와도 무능한 가운데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는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번째, 내 자신이 살아나면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여요. 저하고 의사 한 분이 지난주 일곱 번째, 어제 여덟 번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사람들 만나면 진짜 불쌍해 보인대. 이제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하는 생각이 든대. 그러니까 옆에 따라오는 부인이 더 좋아요. 자기 남편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의사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지. 근데 이 친구 알아들었어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힘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평생 교회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이 원내수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후대를 살리고 이 축복을 우리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때에 전달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